말씀 신약성경 22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45절 읽고 6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고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1947년 어느 화창한 봄날 모하멧 아드디브라고 하는 청년이 사해 바다 북서쪽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가서 봤는데요. 굉장히 높은 곳에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높은 낭떠러지 같은 그곳에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동굴이 있죠. 그곳을 향해서 심심풀이로 돌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돌 하나가 그 속으로 쏙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갑자기 잠시 후에 쨍그랑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물이 들어있나 생각을 해서 이 양치기 소년이 그 벼락을 낭떠러지를 타고 올라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갔더니 수많은 항아리들이 쭉 놓여져 있었죠. 항아리를 열어보았더니 그 속에 무슨 두루마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글들만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 8개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망을 했지만은 힘들게 올라와서 이걸 구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집으로 가서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발로 만들어 보려고 신발 끈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잘라 보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된 가죽이어서 그만 부스러져 버렸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지를 못해서 그냥 벽에 걸어두었다가 고물장수에게 20파운드에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원 정도 그것도 할부로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제법 잘 팔았다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물건을 돈을 받고 팔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고물장수 손에 들어갔던 이 8개의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히브리 대학 구약학 슈케닉 교수 눈에 그 두루마리가 띄었고 3배의 돈을 주고 샀습니다. 9만원을 주고 샀죠. 그런 교수가 잔잔히 사기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이 전부 다 들어있는 최고 오래된 사본, 정말로 최고의 보물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 사본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보물이어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똑같은 것을 보여주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압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내가 발견한 이것이 천하에 둘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마음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냥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과는 다르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결단을 내린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 다음에 45절과 6절에 보면 그 극히 좋은 진주 비유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밭에 감추어져있는 보화는 눈에 쉽게 띄는 것이 아닙니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생 가도 한 번 찾을까 말까 한 그것이 바로 밭에 감추어지는 보화죠. 그리고 극히 좋은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탄코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찾으려고 애를 써도 사실 잘 찾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다 만나도 이렇게 만나기는 결탄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천국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발견한 이 천국은 어떤 사람은 평생을 찾아 헤매도 찾지 못하고 죽어갔던 그 본물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고 구원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뭐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한번잘살펴보십시오얼마나많은사람들이엉뚱한길달려가고있고겉돌고있는지특별히타종교인들그들도진리를찾아서구하는사람들입니다절에다니는분들또이단에빠져있는분들다마찬가지아닙니까그들의숫자가얼마나많습니까이들은누워서잠을자는것도아니고앉아서잠을자면서진리를구하는사람들도있습니다평생그렇게고행을하면서그속에서진리를발견하기위해서애를쓰죠이단들을보면은그들이정말로열심을가지고진리를찾고있습니다그리고잘못된것을발견했으면서도그것이진리인것처럼착각을하고그렇게매진하고있죠진리를찾기위해서수많은종교들이탄생을했습니다그리고평생아니세대를이어오면서그렇게내려오고있지만그래도아직까지도진리를못찾고있습니다그러니진리를발견하는것이얼마나어려운것인지충분히알수가있습니다전체70억인구중에서적어도교회라고하는이름을달고있는이교회를다니는사람의숫자는22억명정도된다고그렇게이야기를하죠그들중에카톨릭이12억개신교가10억정도됩니다이10억속에는이단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그러니교회를다닌다고해서다진리를발견을한사람들인가그것도아니라는사실입니다그러니그냥교회만다니는사람도있고이단을다빼어버리면숫자가또얼마나많이줄어들겠습니까그속에서또참제자를예수님께서구별을해내실텐데요알곡과축정이를분리해내시겠죠그럼그속에얼마나많은사람들이또떨어져나가겠습니까결탄코많은숫자가아니죠마태복음17장13절14절말씀에좁은문으로들어가라멸망으로인도하는문은크고그길이넓어그리로들어가는자가많고생명으로인도하는문은좁고길이협착하여찾는자가적음이라같이진리를향해서출발을했는데어떤이는넓은문으로들어가고어떤이는좁은문으로들어갑니다좁은문으로들어가는자는적다그랬습니다그러니진리를발견하고그진리를내것으로만드는사람의숫자는얼마나적겠습니까누가복음13장23절에도어떤사람이여짜오되주여구원을받는자가적습니까그들에게이르시되좁은문으로들어가기를힘쓰라내가너에게이르노니들어가기를구하여도못하는자가많으니라구하여도찾을수가없는사람이많다라는것입니다그러니모든사람들이다들어갈수있는그건아니라는것이죠구원을받을자가적을것이라는겁니다이것이바로예수님께서말씀하신진리입니다누가그러면은하나님나라의참제자인가참제자의모습에대해서오늘본문은이렇게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어떤사람이천국을소유하는가이렇게질문을바꾸어도되겠습니다어떤사람이천국을소유하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44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 속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기쁨이 있고 그리고 결단이 보여집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이 속에 있죠.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지를 알았는지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싱글벙글하면서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다.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았습니다. 피아노도 팔고 올겐도 팔고 그리고 결혼할 때 가지고 왔던 그런 것들도 다 팔았겠죠. 그리고는 그 밭을 샀습니다.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이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눈에 번쩍하고 띄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가서는 급하게 달려갔죠. 그리고는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결혼 반지 이거 팔았습니다. 결혼할 때 했던 시계 20년 된 것 중에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는 그 진주를 샀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는 이 속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다 팔아도 되고 이 진주만 내 손에 넣으면 된다. 그의 인생에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이 진주는 내 손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밭과 이 진주가 무엇이길래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과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처럼 소유를 다 팔아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결단을 내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한 사람은요 밭에 미쳤고 한 사람은 진주에 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이것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려운 것을 발견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무엇인지를 좀 압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죽음 앞에 선 사람에게는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동안에 내가 애지중지했던 그 어떤 것, 수십조 원의 돈이 내 은행 통장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압니다. 평소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이 사실 알고 보면은 살아가는 데는 그게 제일 소중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눈을 열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러면은 아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천국은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겠다. 작은 것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겠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평생을 헌신을 해가지고 한 두 달란트를 가지고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평생을 헌신해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겨서 열 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평생 헌신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거는 내 인생의 모든 심혈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겁니까? 아니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바쳤는데 주인이 와서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것인데 한 달란트가 여러분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요 계산을 이렇게 현재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달란트는 약 15억 정도가 됩니다. 금을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의 시세로 계산을 하면은 13억에서 한 15억 그 정도가 되죠. 그래서 간편하게 15억이라고 두 달란트는 그러면 30억이죠. 다섯 달란트는 75억이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1만 달란트는 15조 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이것은 1만 달란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당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돈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1만 달란트였죠.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약 15억, 또 30억, 75억을 맡겨주시면서 사실 큰 돈 아닙니까? 그때 당시로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이야 그렇게 큰 돈 아닐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어마하게 큰 돈이죠. 우리 한 달란트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비전센터 건축하려면요. 우리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만 던져주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 15억이 굉장히 큰 돈이라고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도 큰 돈인데 그리고 평생을 투자를 해가지고 남겼는데 이윤을 남겨두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다면은 내 평생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큰 투자를 해서 일을 해놓았는데 예수님 그걸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섭섭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작은 것이라 그러면은 예수님 보시기에 큰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크다라고 그랬으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곳이 어딥니까? 천국이라고. 우리가 딱 천국에 들어서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것에 대한 주님께서 내가 큰 것으로 내게 갚아주겠다. 입이 쩍 벌어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출입구에 보면요. 선물, VIP 접촉 선물 판매하고 있죠. 7천원, 9천원 하는 것을 2천원, 3천원에 여러분의 돈을 내어서 또 교회에서 일정액을 지원을 해서 그 선물을 사서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은 2천원, 3천원을 투자를 했지만은 이 2천원, 3천원을 투자해서 친구가 되어서 선물을 전달을 하고 그분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그분의 그 영혼을 주님에게로 인도해 온다면은 우리가 투자했던 2천원과 그 3천원은요 그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주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이라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이 환란은요, 경한 것이 아니니 큰 겁니다. 정말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환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 경한 것이라뇨. 아니 그걸 가리켜서 경한 것이라뇨. 얼마나 큰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잃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경한 것이라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실 때는 이미 생각이 다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가서 그래서 천국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걸 보는 순간에 더 이상 말을 못할 겁니다. 무릎을 꿇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게 시간을 주셨던 이 70년 80년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극히 크고 영화로운 이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과분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걸.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결단을 내리고 끝까지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이 말씀을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살았는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았는가? 한번 같이 다 읽어보시겠지만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좋은 집을 두고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집에 돌아가서 가족이 단란하게 모여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고 감옥에서 그들은 끝까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들의 목숨보다도 천국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다 적어서 왔는데요. 1929년부터 1941년까지는 스탈린과 레닌의 시대였습니다. 겨우 10년 사이에 3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체포가 되었고 자매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들 모두가 그 모임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2만 8천 명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2천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증인으로서 살려서 보냈습니다. 순교한 2만 8천 명의 사람들은 체포되어 옥중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날렸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분명히 서서 승리하여 하늘나라로 개선했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숨을 거둘 때까지 주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박해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반국자들은 우리 형제들을 새빨갛게 달구어진 동판 위에 세웠습니다. 형제들의 발바닥은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빨갛게 달군 철봉으로 팔이나 배나 다리를 푹 찌릅니다. 또한 가슴이나 등에 새빨갛게 달군 칠판을 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뜨거운 바늘로 손톱과 살가 사이를 푹 찌르는 것입니다. 최후에는 눈을 찌르고 귀를 잘라내고 머리털이 난 곳에 살갗을 끊어 머리에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최후로 혀를 뽑아냅니다. 이것은 몇천 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몇백 년 전의 사건도 아닙니다. 오늘날 소련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확실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승리를 빼앗으려고 근래 10년 사이에 천만 권 이상의 성경을 몰수하여 소각했습니다. 교회는 성경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믿음에서 벗어나 말 것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박해의 신뢰를 두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년 전 젊은 후마라 형제는 매우 잔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새빨갛게 달군 철판 위에 올려놓고 달군 철봉으로 몸을 푹 찔렀습니다. 그러나 고문 중에서도 후마라 형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한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박해자들은 그의 손가락을 끊고 달군 철판을 가슴에 꽉 눌러서 태웠습니다. 그렇지만 후마라 형제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최후로 말했습니다. 이럴지라도 아직 네가 기도하나 보자. 너는 이제 더 이상 혀로 기도할 수가 결코 없을 것이다. 큰 펜치를 가지고 그들은 후마라 형제의 혀를 뽑아내었습니다. 후마라 형제는 소리를 지르고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네가 형제는 몇 번이나 체포되어서 투옥되었습니다. 최후의 형을 다 마쳤을 때에 나는 이제 다시 복음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당국자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강제로 서명시키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는 거부했습니다. 박해자들은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너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조용히 집에 있고 싶은지 생명을 버릴 것인지 지금 여기서 선택해라. 나는 이미 나의 생명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돌이 소리 지를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도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어 너는 오래 살 수 없을 거야. 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네가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한 나는 삽니다. 그가 추록을 했습니다. 디네가 형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위도 같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1일 2교대로 두 사람은 언제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습니다. 장인과 사위가 함께 만나서 일하러 가는 것이죠. 어느 날 아침 사위가 버스 정류장에 왔지만 언제나 나왔던 장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려서 근처를 찾아보았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어디에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눌려 죽는 듯한 신음 소리였습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니 쓰러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머리가 깨어져 피투성이 되어 있는 장인 디네가였습니다. 자꾸만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자기의 귀를 장인의 귀에 입에 대었습니다. 장인은 희미한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 가지를 권하고 싶다. 나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전해다오. 나를 이렇게 한 자에게 절대로 미운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들을 용서해 주어라. 나에게는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천사들이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여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므로 제발 미운 마음을 갖지 말아주기를.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줘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들을 형제로서 천국에서 만나고 싶다. 이렇게 디네가 형제는 숨을 거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들도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이와 같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사님, 김덕인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말씀 속에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천국, 이것을 너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가장 소중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다. 포기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면서까지도, 혀가 뽑혀나가면서까지도 그들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나? 그들은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소유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더 값진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개인 개인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천국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